에스겔 15번째 그 한 사람과 짓거리들 에스겔서 22장 1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희 집 조그마한 아쿠아리움 어항에 캣피시 몇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피시 배설물 짓거리가 바둑에서 하면은 자주 물을 갈아줘야 하는데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찌꺼기를 먹고 사는 피시도 창조하셨는데, 네, 드십시오. 이 찌꺼기 먹고 사는 피시를 여러 번 어항에 넣었는데, 아침에 넣어보면 물 밖으로 튀어나와 죽어 있던가, 혹은 어항 속에서 변 사체로 발견되는데, 역사는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살범이 누군지 아마도 사나운 캣피시에게 당한 것으로 심증을 가나 물증이 없습니다. 한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추어야겠다 해서 이 한 마리를 집어넣고 타피오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는데 고구마같이 생겼다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번 학교 복학한 학생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타피오카는 조금 전에 다른 찌꺼기 휘시하고는 다른데 이 사나운 캣피시가 지배하는 어항이라는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처음 집어넣었더니 쥐를 살피더니 순식간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며칠은 밤에만 나가서 먹이를 먹고 또 낮에는 어항 속 동굴 속에 숨어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나운 캣피시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살해범들은 캣피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한 말입니다. 지금은 청소를 어항 청소를 잘하는 걸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아닐까. 예수께서 세상으로 제자를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 있죠? 비둘기. 네. 사나운 캣피시를 집단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는 성도들의 배설물 찌꺼기를 영적인 겁니다. 제거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죄로 더러워진 세상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세상은 우리를 청소하지 못하게 공격하고 흐르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은 핍박을 받다가 세상 밖으로 지금 저에게 소금과 빛이 나갔는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더러운 찌꺼기를 치워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오히려 찌꺼기가 되었다고 한탄하십니다. 에스겔 22장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여러분 찌꺼기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dross 혹은 믹셔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재련하고 유광로에 아직 남아있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섞여있는 불순물 믹셔, 혼합물이에요. 아무쪽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와 이 찌꺼기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 결과 오늘날의 우상은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섞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의 순수함이 없어지는데 밥을 먹고 찌꺼기만 생산한 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것을 쫓아내다가 아무런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서 찌꺼기만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찌꺼기는 즉시 버리지 않으면 썩어서 주변을 부패시키는데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찌꺼기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치우시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네, 두려운 세상들 다 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4면 심판에 앞서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고 회개시키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에스겔이 됩니다. 너는 찌꺼기야.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히 꾸준한 말을 듣기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런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듣기 좋은 성경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것만 하다가는 사람의 영혼에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순서대로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목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에스겔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그 모세오경이나 그 전승 같은 게 그저 구전이 되어서 전해질 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야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받지도 않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해갖고서는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병을 들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고치는 것인데 자 22장 25절입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더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의 영혼을 삼켰답니다.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병의 사실대로 알지 않고 죽게 내버려둔 것은 살인입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의 영적인 병을 정확하게 알리고 치료하지 않고 영혼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도 영혼의 살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헌금 많이 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상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런 거짓 말씀 전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꾸짖는 말씀 전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꾸짖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찌꺼기야. 이걸 어떻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할까?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이 과정이요. 온몸을 쥐어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에스겔서 22장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완전히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 없이 여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고 고리대금 맞고 이웃 속이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성문을 더럽히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짓점을 치고 거기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아요. 검찰, 법원, 행정부를 비롯해서 이 고위 관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디 그뿐입니까? 재벌, 또 가족들 가진 자들의 갑질.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이 고관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까지 똑같이 타락합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켜본다는데.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저 틈만 있으면,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으면 죄를 범하죠. 그 잠언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에스겔서는요, 그때는 너희가 내게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반복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야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은, 이 야단하는 거는 지식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오는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네,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또 배경들이 있으면 충동하죠. 그래서 일을 이루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살아보십시오.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 아주 드물어요. 왜? 세상 일들은 대부분이 돌발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자학자들의 양자의 법칙이래요. 세상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전도 자신의 능력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없으면 뭐랍니까?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야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예요. 자, 21장에, 우리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은 그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공의와 질서를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경고하는 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 남들이 다 아는 짓들을 나도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였을 뿐이다. 허관날 듣는 얘기입니다. 다 관행이야. 남들도 다 저지르는 사소한 짓들을 나도 했는데 뭘 어쨌든 거야. 이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합니다. 다 아니까. 그래도요. 장관이나 뭐 고위 관료를 뽑는 청문회에서 그냥 통과된 적 있는 거 맞습니까? 통과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다 아는데. 네가 나처럼 잘못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는 내 할 바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나의 리더가 될 수는 없어. 바로 이겁니다. 자,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나 자신만 위해서 살면서 없는 사람들을 왕따시키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역사 시작부터 시작됐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모습과 흡사한데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그들 행대로 그 머리에 쏟으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소돔의 죄는 동성애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 말고도요, 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로,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이 왕따에 대한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마음 넓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답합니다.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에게 구타당하고 버려져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지만은 네, 바쁜 일이 있어요. 유대인이 왕따를 놓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변호당한 사람을 극진히 돌봐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연관될 때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마땅히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다릇습니다. 힘들고 강한 사람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런 일은 아닙니까? 병든 자고 지구 하나는 자와 같이 살며 같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를 버려두고 자신의 욕망에다가 우리는 first priority를 두고 사는데 이것을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자,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잘 들으세요.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자를 그들은 머리에 보호하였는가.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많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을 막아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여기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NIV 이렇게 됐습니다. I looked for all men. Amen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구실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찾지 못하신다는 한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 10명까지 나와있죠. 10명이 없어서 멸망됐는데 사실 10명인지 한 사람도 없는지 우린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한 사람이 혼자 애를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이 다 저런데. 근데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서 찌꺼기 만들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알아보려고 하노라. 아, 전지전전 하나님이 그것의 죄악이 심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현지 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전번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말려줘! 나 좀 막아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서로 다른 두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못 본 채 할 수 없는 공의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공의만을 고집하며 집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구실 말씀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막으려는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서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십니다. 자,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은 자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있는데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좀 막아주시고 심판은 늦추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예수 믿게 할 때까지 잠깐만 네. 이거 안 하면 그들 영원히 죽게 됩니다. 네. 자, 주님이 약속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살기가 너무 힘들면요. 아, 주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면 내가 차라리 힘들면 힘들었지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하지만요.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막아주는 사람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어딘가 있지 않았을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파란만장했고 저희 세대도 상당히 파란만장한 세대입니다. 자, 이런 세대에 살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야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았어.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매달려서 막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한 분씩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은 여러분한테 넘어갑니다.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의 공동체를 앞날을 여러분 누구에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그 누가 맡을 것 같아요? 누가 감당할 것 같아요? 말에서 조금이라도 더러움을 씻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어 합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대한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 이기시면 자신이 꿈꾸는 그것으로 빨리 도달하는 것. 세상의 영예와 재물이 풍성한 것.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향하여 돌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진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방해가 되면은 그냥 짓밟고 올라섭니다. 네, 세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크리스천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절은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하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광야를 40년간 떠돌아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은 하루도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가서 세상과 부귀의 여를 누려. 그렇지만 난 같이 안 갈래. 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는 도중에 너희들이 미워서 다 진멸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높은 자리에 부를 얻게 되어도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같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감당한 정에 아무리 세상적인 게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어디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역시 달라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을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합니까? 지금 우리 이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증거로 사용하려고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좋은 사실은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자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에 따랐지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꼭 하나님한테 버린다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 집 어항 속에 타피오카처럼 지옥의 세상을 살면서, 네, 낮에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고기들이 볼 적에는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 있다가 밤만 돼서 깜깜해지면 아무도 본 사람 없으면 그때 나와서 묵묵히 어항 속 찌꺼기로 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고기가 너무나 기특합니다. 지금 한 마리 더 갖다 낼까 하다가 하나님도 한 마리면 된대는데, 한 사람이면 된대는데.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대.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찌꺼기 같은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다 찌꺼기야. 뭐 구절과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 찌꺼기들을 모아서 용에 다시 녹이시고 달려나가셔서 정금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이 찌꺼기는 자기에게 속한 세상에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도 막아선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 험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 나그네 길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 나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중재해주는 아브라함 같은 그 한 사람, 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 이웃의 어려움을 씻어주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섬기다가 보니까 혼합물, 찌꺼기가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집 마음속 다피오카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둘 다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몸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길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한 사람,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죄에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막아주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녹이시고 정금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치울 수 있는 저희들을 원하시는 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희들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합니다.